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서울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한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대학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를 젓는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철학을 아는가? 아유, 모르겠는데요. 허허,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을 잃었군. 그럼 천문학을 아는가? 아유,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배가 기울어져서 둘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못 치네. 그럼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겠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각각 단 한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수고, 자랑 모든 것은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있다면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단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끝나면 모든 인생이 마감되어 버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현재의 생명을 건강하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너희 생명과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명이란 무엇이냐? 사람마다 소유한 생명력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긴 사람도 있고 생명력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자면 생명이 강하고 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활기 있고 그 활기찬 생명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기 있고 강한 생명력처럼 보이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듯 하면서도 안 죽고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생명에 짧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명력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생명은 이자가 붙지 않는 저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낭비하면 빨리 죽고 전략해서 잘 쓰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소모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일정량의 물이 저장된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 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동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같은 양의 물을 가지고도 그 생명력을 같은 양의 생명을 가지고도 그 생명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더 길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 화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깊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갖고 나갈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시고 그리고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신 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통해서 세 가지 사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마음에는 포근한 사랑을 담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한 연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비록 죄가 많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가 만들었으니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의 껍질을 깨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은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생명은 보호되고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살았습니다. 늘 그의 생활 속에 좌절과 절망과 불신과 그에 따른 각종 범죄 때문에 자주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때로는 죽어보려고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규칙 위반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주 좁은 방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몸이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나이 많은 분의 이 팔꿈치에 조금 몸이 부딪혔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이 많은 그 한 방의 죄수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그저 아주 폭력을 가할 정도로 그냥 욕을 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그걸 보고 이제 말리니까 교도관에게 다시 또 이제 덤벼들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잘 타일러서 좀 그러지 않도록 하니까 설교를 하려면 예배당에 가서 하고 교육을 하려면 자식에게나 하시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오? 이 교도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날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펜지꽃, 아직 피지 않은 몽오리만 져있는 펜지꽃 한 화분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그 죄수에게 좀 잘 길러보라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자마자 내던졌습니다. 난 이런 거 못한다. 주워다가 그 다음날 또 갖다 주었습니다. 받자마자 내던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갖다 주었습니다. 받고 던지고 여러 날 하다가 결국 이 죄수가 내가 이 꽃을 잘 길러서 피우면 나한테 뭐 하나 해주겠어? 무엇이든지 해주지. 그러면 이 꽃이 피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시오. 아, 그러지. 그래서 이 죄수가 그 편지꽃, 몽우리진 편지꽃을 가꾸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꽃을 돌봤습니다. 열심히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드디어 편지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꽃만 핀 것이 아니고 그 포악한 성격과 거친 행동이 아주 온순해지고 말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약속대로 이 교도관이 여자친구, 신앙심이 깊은 여자친구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이 죄수를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대했습니다. 이 죄수가 점점 변화되더니 그 교도소 안에서 가장 착하고 어진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온순해지고. 여기 교도관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리적인 힘도 경제적인 도움도 기적도 아닌 오직 사랑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꽃은 사랑을 받을 줄을 알지만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고 반성하며 변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이 한 인간의 존재를, 한 인간의 성격을, 한 인간의 생명을 바꿔놨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에도, 건강에도 이 사랑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기적 같은 치료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동안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성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갖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하고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사랑의 정신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치료봉사 2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이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를. 이 말씀을 드리기가 왠지 저에게는 좀 어색합니다. 아마 제가 이 제목을 읽자마자 여러분은 자기는 했을 겁니다. 제가 저의 부족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이 웃고 살자.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혹시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당장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럼 제가 즉시 고쳐서 웃겠습니다. 이 웃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때, 아까 제가 좀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나를 사랑해.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얼굴에 그려지고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베다니 학교 시간에 그 전에 한번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오늘 그냥 무료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 웃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 좋은 것은 얼굴에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장이 있었습니다. 스콜랜드의 유명한 학자로서 학장을 지내던 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평화롭고 늘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지 학생들이 그 학장님만 보면 그날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학자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왕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과 미소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성 속에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도 여러 종류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막 얼굴 막 다 이렇게 해가면서 웃는 그 파안대소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소도 있고 또 코웃음도 있어요. 코웃음. 그걸 다른 말로 비웃음이라고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고소, 쓴웃음 그런 웃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웃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나 미소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뒤집어지면 생명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사랑을 뒤집으면 증오가 돼요. 웃음을 약간 삐뚤게 웃으면 비웃음이 돼요. 비웃으면 그 비웃음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비록 상대방이 웃지만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길상 박사가 지은 건강하게 사는 지혜라고 하는 책 1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웃고 지내면 이 유쾌한 마음이 자율신경을 통하여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그 결과 장 내의 미생물 상태가 좋아지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웃음 자체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웃음은 신경 조직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를 도와주고 건강에도 좋다. 웃음은 또한 좋은 운동이기도 하다. 마음껏 웃으며 우리의 횡경막이 위아래로 움직여 공기가 깊게 폐 속으로 들어와서는 연속적으로 터지듯이 조금씩 밖으로 배출된다. 큰 소리로 웃으면 뭐가 들썩들썩합니까? 이 배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이 횡경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모든 생물 중에 사람만이 갖는 특성입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이 울부짖는다, 짐승이 운다는 말은 듣는데 개가 웃었다는 말은 전 못 들었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짐승들이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웃는다는 것은 짐승에게는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은 웃지 못합니다. 꽃, 이 웃음은 사람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나도 웃는 사람의 반짝이는 눈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는 얼굴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줄기에 매달린 채 그냥 말라버리는 봉우리와 같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웃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인상을 쓰는 데는 근육이 64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웃는 데는 근육이 13개만 움직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13개만 움직여서 쉽게 안 살고 64개를 움직여가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상 쓰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 근육의 체질상. 그 미국의 한 고관으로 지냈던 코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쓰게 됐는가 하면 1964년도에 병과의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다가 과로와 신경과민으로 척추관절통에 걸렸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관절통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절에 좋다고 한 비타민C를 좀 복용하면서 주로 웃음과 미소로 살았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미소를 짓고 계속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 관절통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책으로 써낸 것이 병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웃을 때 자기 몸의 호르몬의 조화가 일어나고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불치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낸 것입니다. 좀 웃으면서 사십시다. 저부터. 그런데 사람이 항상 소리를 내가면서 웃고 살면 실성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웃는 건 가끔 웃고 평상시 항상 우리 얼굴에 미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미소 띈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실없는 웃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여유 있는 잔잔한 미소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인기가 있고 품위가 있는 한 회사의 사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그렇게 멋있게 사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라 새로 전학 간 그 반에서 도무지 발표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쩌다 말을 한번 하면 말이 이상하다고 또 놀리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서 한 2년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야, 자 중국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말이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이 부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늘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점심을 못 사왔어요. 집이 아마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점심시간에 수의실을 나가려면은 선생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 사인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웃으시면서 되게 밥을 못 사왔니? 그럼 오늘 선생님이 사주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좀 이제 고쳐보려고 음식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뭐 별로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한 것이 아무개는 참 웃는 모습이 예뻐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이 속에서 뭔가 희망이 팍 솟아올랐어요. 나는 웃는 모습이 예쁘단다. 그래가지고 계속 웃고 살았어요. 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기의 좀 이쁜 모습을 보이려고 자주 웃었더니 학생들이 접근해 온 겁니다. 그리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밥도 사줬다고 하고 그래서 이 아이 성격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아주 멋진 사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미소만 예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 있는 미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하면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미소 때문에 생명력이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술에는 감사의 노래를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포에 벽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정용한 의사가 계셔서 제가 조금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책을 보고 아주 단단히 좀 읽어보고 왔어요. 세포에 벽이 있는데 시스 세포벽이 있고 트랜스 세포벽이 있다고 그래요. 시스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고 방어작용이 우수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세포벽은 느슨해져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포벽이 트랜스 모양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자주 들으시던 T-임파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백혈구의 한 유형입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면 이 T-임파구가 다른 외부의 침입체와 싸워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균을 밖으로 내몰아내는 일을 이 T-임파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임파구가 약하면 아주 병에 쉽게 잘 걸리는 거예요. 이 T-임파구가 언제 강해지는가? 여러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때 T-임파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엔돌핀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통증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아픈성 단백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통증을 가장 쉽게 빨리 통증을 먹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엔돌핀입니다.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몰핀 주사를 아무리 놔도 통증이 멎지 않는 암 환자 14명에게 엔돌핀 주사를 놨더니 33시간 이상 통증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멈추게 하고 완화시키는 대단한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물론 기분 좋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총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감격하게 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따로 떼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아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심령은 답답하고 좌절감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던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한 동료 선교사가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 초청을 했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벽에 커다랗게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감사하라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와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이 선교사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번민했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돌려서 늘 어두운 기도, 탄식하는 기도만 드리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올랐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가르쳤고 온 교우들이 이 감사하며 찬양을 했을 때 모든 문제들이 속속히 해결이 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짝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포함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돌려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기도는 안 나오고 감정은 바뀌지 않을 때 노래는 할 수 있어요. 흥얼거리면서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고 증오하고 싫은 마음을 기도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노래를 시작하시면 찬미를 시작하시면 그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증오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좀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와서 찬양 지도하실 때 성경책 보고 계시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한 옥타브 내려가지고 쫄중을 하시지 말고 앞에서 찬양 지도할 때 같이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쳐버렸다. 치료봉사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과 미소와 감사의 노래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씩 드린 겁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스티커를 두 장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 장은 자주 보는 책에다가 붙여두시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럼 자주 못 보니까. 어쨌든 자주 보는 책에 붙여놓으시고 또 하나는 그 주방이나 거기 공부방이나 본인이 자주 접촉하는 데 붙여놓으시고 혹은 저는 이걸 운전대에다 하나 이렇게 앞에 붙이려고 그래. 가운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보면서 미소도 지어보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런 훈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함께 좀 더 강한 생명력으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